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그린 코미디 영화 제작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첫 소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곧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달 18일이었죠.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저희 여러 차례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예. 당시에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찬성이 111개 나라였고요. 반대가 19개 나라, 그리고 55개 나라가 그 기권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는 사실상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표결 날짜를 잡아서 처리하느냐만 문제인데요. 예. 이 한국 정부의 당국자에 따르면 오는 18일이나 19일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이제 완전히 채택이 되면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는 사안이 이제 관심을 끌 텐데, 결의안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는데 걸림돌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유엔의 그 규정에 따르면요. 예. 그 안보리의 의제가 되는 데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9개 나라만 찬성하면 안보리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 때 이들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 나라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국 구성대로라면 무난히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안보리에서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 네, 이것이 의제로 채택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3년간 이것이 상시적인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기간 중에는 어떤 이사국이든 간에 그 북한에 대해서 인권의 그 침해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면은, 예,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그 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안보리에서 의제 채택이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3년간은,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더더욱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네, 또 이것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의제로 다루는 것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네, 있습니다.
뭐 압박뿐 아니라 국제 여론이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또 인권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상당히 위축된 반응을 보여왔었는데요. 마침 북한의 유엔 대표부 자성남 대사가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자성남 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5일 소환을 보냈는데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채택된 데 대해 항의하는 소환이었는데요. 자성남 대사는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인권 대화와 교류에 나서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네, 미국의 사주를 받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그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인권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이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권 외교 공세를 그동안 펼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유럽연합 인권 최고대표의 방북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최근에 나오는 북한 측의 반응을 보면 사실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네. 유럽연합인권최고대표를 다시 초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북한이 이 인권 관련 유엔기구들의 수장들을 초청했던 것 자체가 이 북한인권결의안 중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그 정권의 당국자들을 유엔의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 이 조항을 바로 그 결의안에서 삭제해달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예.
이 초청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북한의 그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권 대화를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방국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라든지
네.
포기했다라든지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더 이상 초청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비관적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국제사회의 압박이 또 강화되면 북한 당국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번 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신동혁 씨입니다.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탈출한 유일한 탈북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동혁 씨가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문을 지난주에 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동혁 씨는 어쩌면 그 탈북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가 그 탈출한 사람입니다. 신동혁 씨가 최근 그 미국의 유명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신동혁 씨는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는 자신을 북한 정권이 거짓말쟁이, 성폭행범, 그리고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신동혁 씨는 올해 70살인 아버지가 자신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공개 정치범 수용소에 산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씨는 북한 당국이 아버지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아버지가 계속 고문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아버지를 두고 탈북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신동혁 씨라든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 탈북자죠. 이 조명철 의원 가족을 등장시킨 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탈북자들을 비난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극악한 언어를 써가면서 사실 탈북자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그 신동혁 씨라든지 조명철 의원 전부 다 탈북자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비디오를 공개하면서까지 그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네.
국제사회에서 신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고 그리고 막 널리 알리는데 사실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 물론 북한의 그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말하자면 기획물로 시리즈로 연쇄적으로 해서 한국 내 말하자면 그 이름들이 잘 알려진 탈북자들을 아주 차례로 계속해서 비방하는 그런
예.
보도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에는 탈북 전단을 뿌리는 데 앞장선 박상학 씨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문제 그리고 그 최근에는 또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단을 날리는 데 관계한 사람들을
예.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 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신동혁 씨는 이 어떤 것도 북한 당국이 그 자신을 침묵시킬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위축을 지키려는 그런 네.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 인권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라든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모두 이 탈북자들의 힘이 가장 컸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그 보고서를 보면 탈북자 뭐 백 몇십 명을 이렇게 인터뷰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북한 당국이 이들을 또 쓰레기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배경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외를 또 떠들던 탈북 난민들 미국에 뭐 이렇게 많이 입국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연간 이렇게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 2, 30명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왔군요.
네, 한 5명이 그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 내 그 탈북자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의 조진의 대표가 그 최근 VOA의 전화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11월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태국의 수용소에 있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5명 중 2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소식통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태국에서는 한국에 가는 탈북자들은 뭐 한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체류하고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온 탈북자들이 몇 개월 머물다 왔는지는 이제 알려졌습니까?
아,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 다만 아, 앞서의 그 조진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이 태국에서 왔는데 이게 5명 중에 2명이 가족이다라는 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 정부는 이제 탈북 난민들의 신상 보호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 뭐 한 2005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에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이 200명도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인권 단체들의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And did you just say dong? Three weeks from tonight, I will be traveling to Pyongyang, North Korea to interview.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미국의 소니 영화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자, 먼저 소니 영화사가 만든 영화 The Interview. 잠시 좀 어떤 영화인지 알아볼까요?
예, 그 미국의 그 인기 있는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두 사람, 이름은 제임스 프랭크 그리고 세스 로간이라는 그 두 코미디언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각각 텔레비전 토크쇼의 사회자 그리고 연출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성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북을 준비하게 되죠. 북한으로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IA는 이 두 그 진행자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암살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평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암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의 코미디 수준의
예.
그런 그 언행들을 하고 행동들을 보이고 이랬는데요.
네.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하는 그런 코믹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가 그래서 상당히 그 아직 개봉도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소재로 삼아서는
네.
그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영화거든요.
예, 저도 뭐 예고편을 봤습니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 주인공들이 같이 뭐 탱크를 몰고 가면서 미국의 팝송을 따라 부른다든가 또 김 위원장이 또 여성들과 함께 또 뭐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런 영상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마침 북한 당국 역시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예.
지난 7월이죠. 그 북한의 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의 그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 내용은 그 최고 지도자를 모독했다 이런 그 반발하는 내용이고요. 또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 영화를 악의적인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영화가 상영될 경우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동안 뭐 북한을 소재로 한 뭐 서방세계 영화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왜 이렇게 이 영화에 유독 북한 당국이 반발하는 걸까요?
지금 최고 전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네.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소재 속에서는 가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악역으로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아니죠. 그렇지만
네.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체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 그 시각들이 분명히 담겨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영화의 주제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고 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런 암살을 그린 영화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네. 피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문화적 차이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에서는 뭐 국가 대통령 지도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또는 이렇게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북한 또 뭐 아시아 문화권도 뭐 대동소이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국가 지도자를 너무 그렇게 암살하거나 또 잘못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영화 전문가들의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 존엄이라는 북한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에 또 북한 당국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인데요. 마침 이 영화와 관련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업체죠. 이 소니 영화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 기자, 언제 공격을 받은 겁니까?
네, 12월 1일께 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 영화를 만든 것은 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 그 영화사입니다. 그런데 네. 북한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각 기업이나 그 정부기관에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에 자기네 기업이나 그 부처와 관련된 해당 정보 또 홍보 내용 또 거기를 이용한 어떤 전자우편 이런 것을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바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전자우편 이메일도 잘 안 되고요. 또 그 인터넷 홈페이지도 잘 운영이 안 되고요. 또 최근에 제작한 영화 두 편이 또 온라인에 유출되기도 했고요. 또 민감한 그 소니사의 그 임직원 연봉 같은 이런 기밀문서 역시 유출돼서 그 피해를 봤다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그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뭐 비단 미 언론뿐 아니라 서방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아주 대대적으로 며칠째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 언론 보도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네. 그 한글 코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
물론 이 한글 코드가 있다는 게 북한이 이 해킹의 배후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자 연관성이 좀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침입에 이 해킹에 지난해 5월 달에도 한국에서 일부 은행들 그리고 방송사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의 공격과 이번에 그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이 유사하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
FBI는 이번에 해킹에 사용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것이 주로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한국에서 일어난 것도 확인은 못했지만 확정적으로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단정적이진 않지만 북한의 연관 가능성이 꽤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현재로서는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 주요 언론들도 이 소니 영화사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사이버 업체를 고용해서 이것을 운영할 정도로 아주 탄탄한 방어벽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 그 해커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의 소행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북한 정찰청국 안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 적어도 수천 명의 그 전문 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누가 어떤 이제 외부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도 여러 공격을 당했지만 이게 북한 당국의 소행이다 이렇게 딱 결론은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한 관계자가 지난 3일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북한을 그 소니 영화사의 그 해킹에 결부시키는 것은 자신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조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해킹과 해적판 등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세계적인 그 명절이죠. 또 25일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인데 이에 맞춰서 이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한 60여 개 나라에서 개봉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소니 영화사의 한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배사가 있습니다.
네.
소니 픽처스 코리아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네.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 뭐 사적으로 하나 그 첨가를 한다면요. 북한이 이렇게 그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이 영화의 흥행을 좀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런 그 일부의 관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1년에 그 수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영화가 언제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해킹을 하고 또 이것이 일종의 그 뉴스거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이런 그 뉴스가 있는 이런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그리고 아마 일부러 아마 또 관심을 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것이 뭐 뜻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그 이런 그 해킹 소동이 본의 아니게 이 영화의 그 흥행을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코미디 영화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이 영화 역시 미국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코미디 그런 언어들을 이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 상업적으로 계산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소니가 한국에서는 또 이제 그 개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FBI도 이번 관련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니까 나중에 FBI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북한, 러시아, 한국이 연계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의 라진항을 거쳐서 한국에 수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그 한국의 포스코죠. 이 포스코는 매년 러시아의 그 석탄을 상당량 그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산 석탄 구매는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한국의 포항항에 도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의 계약에 따라서 라진항의 부두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그 시범 사업으로 한국과 북한과 물론 협의를 한 겁니다.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자국 내 그 석탄을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라진항을 거쳐서 포항에 수출하는 그런 시범 운행을 해본 것이었고요.
네.
한 4만여 톤의 석탄을 그 운행을 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은 북한과 한국, 러시아 간의 그 사전 조율이 잘 돼서
네.
예정했던 대로 그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석탄 운송이 여러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크게 뭐 두 가지로 그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그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 간에는 북한의 그 천안함 공격으로 인해서 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 석탄 운송은 비록 러시아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남북 간 교역과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그 남북 간 첫 경제 협력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남북 간에 좀 그 어떤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일각의 그 시각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 간 경제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자재를 북한의 부두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한국 정부가 그동안 그 추진해온 그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즉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는 이런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이것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정부도 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었는데 하지만 좀 걸림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각협력이 좀 제대로 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역시 남북관계입니다. 아, 북한이 개입된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나진항의 부두를 통해서 한국으로 물류 운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북한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적 이득에 앞서서 북한은 일단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 때는 어떠한 협력도 거부해왔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잘 돼야 결국은 이 러시아가 개입한 삼각협력 자체도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국 정부는 사실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5.24 조치하는 별도의 예외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남북러 간의 그 삼각협력 사업을 앞으로도 좀더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의 협조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내지는 네. 개선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막혀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빨리 재개돼서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좀 빨리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장관이 물론 이 양반이 북한을 두 번 올해 방문했습니다만 서울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그 연해주에서 그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그 장관인데요.
예.
이름이 그 알렉산드르 갈류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서울을 방문해서 그 정부 부처와 그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 갈류슈크 장관은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남북한과 러시아의 그 삼각협력을 좀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에 곁들여서 그 지난 2000년대부터 추진됐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이 연결 사업을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북핵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했는데 육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례 밝힌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네. 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네. 협상 복귀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비핵화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네.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 그 보도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진지해야 된다. 그래야 협상이 복귀될 수가 있고 협상에 그런 확신 없이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예. 실수가 될 것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해외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싱가포르에서 그 만나게 돼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의 그 정부 당국자들 북한은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반관 반민 1.5 트랙이라고 흔히 그러는데요.
네.
5월 초에도 몽골에서 이런 반관 반민 형태의
네.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내년 초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지켜봐 왔지만 이 그 반관 반민한테 1.5 트랙으로 알려진 이 대화가 미국 정부의 대북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서울에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정부와는 관련 없는 대화고 대화 자체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죠.
예.
미국과는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럼 미 정부는 이번 1.5 트랙으로 알려진 반관 반민 형태의 대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 지금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잔존 세력을 청산하는 작업이 또다시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의 그 국가정보원산에 국가안보전략연구실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그 탈북자 출신입니다. 현성일 수석연구위원이 그 최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그 현성일 그 위원에 따르면 지난 8월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당 조직 지도부가 현대판 종파 일당이라고 했던 그 문제를 전면 재검증하고 간부들의 충실성을 검증해 그 이색 분자를 사출해 제거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그 당 간부 수십 명이 그 숙청 또는 좌천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뭐 근거가 아주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듯이 프랑스에서 아버지의 숙청 때문에 끌려가던 유학생이 탈출을 해서 이제 망명을 신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 내부에서 숙청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신빙성이 큰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예.
그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이 그 보도를 하면서 김여정을 그 노동당의 부부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김여정의 공식 직함이 처음으로 확인된 그런 겁니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김여정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각도로 집중적인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측면에 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김여정의 그 신상을 그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예.
김여정이 26살 또는 27살로 추정되며 오빠,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 유학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언론들은 김여정을 그 고모 김경희와 비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그 김경희 비서가 여러 묘로 그 활약을 했는데
예.
김여정도 아마 그 김경희처럼 고위 지도자 역할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김여정, 김경희를 공주로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원조 공주, 그다음에 그다음 공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 유학 파라는 것, 그 다음에 나이가 젊다는 게 과연 앞으로 북한이라는 그 배를 끌고 가는데 어떤 이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 초기에 자 그러면은 이 스위스에서 몇 년 동안 그 서방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네네.
북한 사회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은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들이나 또는 전문가들도 이것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은 더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네.
또 그 압제적인
네.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스위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북한 통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네.
물론 동생 김여정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 같이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 핵심 실세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여동생이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일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과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것을 연결시킬 이유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여정이 최근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뭐 그런 주장을 해서 그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그 북한 측이 그 참여한다는 인사 명단에 김여정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이것이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 이건 뭐 확인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려 한다는 소식, 또 북한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미국 영화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한국 세 나라의 삼각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